5월 17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른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변신을 위해서 정치부의 스튜디오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곳 임시 스튜디오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반장들도 반가워요. 반장들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까워서 좋네요. 특히 유반장한테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유반장이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참고로. 네. 저희가 예전에 이 스튜디오에서 회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아마 신혜원 반장은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죠? 저쪽에서 진행했었는데
위치는 저쪽이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이쪽으로 네. 와서 네. 새로운 느낌
또 새로운 느낌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그 환경이 바뀌면 회의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유 반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신 반장은 첫 번째 발제죠.
네.
신 반장은 좀 나가요.
네,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국회와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야 국회 관련, 여야 그 정당 소식을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선 관련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라든지 이제 다룰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대선 관련 얘기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와대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대해서 오늘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제약사로부터 백신 기술을 넘겨받아서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가 되는 그런 구조죠. 5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6월 중순쯤에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신 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청와대에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청와대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네, 복국장이 사랑에 맞이하는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미 의제까지 싹 정리를 해놨죠. 회담 테이블에 뭘 올릴지 예습을 철저히 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핵심 의제 세 가지 꼽아봤습니다.
주된 논의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백신 파트너십, 한국이 백신 생산은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공급망에서 도와줄 수 있는 대안도 많이 있기 때문에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 to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자, 이렇게 예습까지 끝내고 혼자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현타가 좀 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하는 공부도 좋지만 직접 워싱턴 현장에 간다면 훨씬 더 생생한 경험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회담 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예, 뭐 최근의 그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워싱턴 현지에서 리포트하는 그날까지 더 가열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업데이트할 게 있다면요. 이번 순방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백신 파트너십 논의를 위해서 이 회담에 배석할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 정부의 목표는 백신 허브, 미국의 제약사로부터 백신 기술을 넘겨받아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MOU를 맺는 방식으로요.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건 미국에게도 꽤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계 앤디 킴 하원의원과 만나서 한국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잉여 백신이 생기면서 화이자, 모더나 같은 거대 제약사가 추가 시설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도 배경이 됐습니다.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nounced that they are no longer recommending that fully vaccinated people need wear masks. And you can shake hands. You can even give each other a hug.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6월 중순에는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미국 주도로 한미의 3국 정상회담이 소집될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사되면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3국 회담 이후 약 4년 만이고요. 특히 한일 양 정상 간의 만남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이후에 1년 반 만입니다.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진 반갑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불편한 일이셔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네, 일단 여부와 보상할 것 같습니다. 네, 주요한 민족도 있다. 여다시피 그런 주요한 민족관계 어떻게 탈진할지 생각할 때 우리 대표와 소축이나 행동상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습니다. 올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난 4월에는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재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외교장관 회담, 정보수장 회의까지 연달아 열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총리를 예방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두 친서를 전하기도 했죠. 스가 총리는 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라, 그래야만 정상회담 받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또 중재 역할에도 적극적인 만큼 마냥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보 공유 한일 협의체를 일본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본 측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터진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벌써 8일째인데요. 가자지구에서만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먼지 구름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이 건물, 미국의 AP통신과 카타르 국영방송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 사무실이 입주한 잘라타워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완파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 1시간 전에 전화를 걸어서 공습할 테니까 건물에서 나가라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론사가 다수 입주해 있던 만큼 현재 참상을 보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일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3대 성지 알 아크사 사원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자 하마스가 예루살렘 등에 로켓 공격을 가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가자지구에선 하루 기준 가장 많은 4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산산조각난 집더미에 깔린 어린 소녀, 다친 지 7시간 만에 구조돼 가까스로 아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빠 역시 크게 다쳤고 엄마와 다른 네 자매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자자알 الدنيا كلها بكفيش بكفيش مكان يكفي ولكن لما سمعت انه في بنت من بناتي عايشين قلت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لأنه هذه البنت يمكن تنسيني حاجة ولو بالقليل من يعني بس بناتي لأنه هي أختي.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은 모두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와 관련이 있었다라면서 미국과도 정보 공유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편에서 사태를 방치해왔다 비판을 받는 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외교적 관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엔 안보리까지 소집이 돼서 사태를 논의했지만 공동 성명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자 중국, 매일 인권 문제를 지적하던 미국은 어디 갔느냐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충돌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계기로.
네, 신반장이 이제 전통의 코너죠. 신세계에서 외교안보 이슈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반장이 그 종종 그 미국 얘기 다룰 때마다 워싱턴에서 가서 직접 취재하고 싶다는 그런 아주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 끝나면 제가 한번 힘은 써볼게요.
아, 진짜요?
정말요.
국장 힘 써주시면 뭐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힘은 써볼게요.
국장님도 네. 요즘 낚시 다니세요? 챔질이 아주 그냥 신반장이 파닥파닥 거리는데.
아니, 조반장 조용히 해요. 지금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노력하겠다고 한 거지 꼭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복국장.
됐습니다. 아이고, 빨리 걷어찼어요.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제 21일,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아마 주요 행사가 열릴 텐데, 지금 이제 핵심 의제는 나와 있고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미 실무진 간의 물밑 접촉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요. 역시 이제 백신 협력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인데요.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일상 회복의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이미 연내 9,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지만 도입 시점이 문제였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백신 스와프 얘기하는 거죠?
네, 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그 백신 스와프 양해각서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네.
백신 스와프는 국내에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현재 잉여 물량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앞당겨 공급을 받고 차후에 되갚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백신 허브입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가 사용 중인 mRNA 기술은 미국 정부기관이 보유 중인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양해각서 MOU를 통해서 넘겨받고 우리 제약사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그림입니다.
지난주에 신반장이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이게 비밀 유지 계약이 네. 있어서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다, 뭐 확인을 해주지 않고 그렇죠. 있지만 그런 네.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일단 국내 공장에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물량분은 시차 없이 빠르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3분기까지 3,600만 명 접종 완료 목표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 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첫 줄의 회동을 가졌잖아요. 거기서 백신 관련 언급이 있었죠.
네, 그 문 대통령 코로나 방역 컨트롤 타워인 그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백신을 접종할수록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을 통해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물량이지만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믿고 참여해야만 접종 속도가 높아진다, 이런 설명인데요. 오늘 방역당국이 밝힌 백신 접종 예약률은 70에서 74세가 58.3%, 그리고 65세에서 69세는 49%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60대 후반의 경우에는 채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예약을 시작한 6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64세의 경우 훨씬 더 낮습니다. 네. 예약률이 29.9%, 3분의 1도 되지 않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사망 예방 효과가 100%라면서 특히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접종받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접종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약 85%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 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춰서 사망 예방 효과는 현재까지는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 반장, 총리 주례 회동에서요. 백신 말고도 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역시 현안인 부동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문 네.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을 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김 총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사회적인 갈등 해소와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문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총리 중심으로 확심을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주안점을 국민 통합과 현장 중심에 두겠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오는 22일에 국무위원 역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도 보고를 했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가 오후에는 국회로 갔잖아요. 그 여야 지도부와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조금 전에 이제 류 반장이 부동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정치권 내부 특히 이제 여야 간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 총리가 오후 2시부터 그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순으로 지도부 예방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는 일정상 만남이 불발됐다고 합니다. 최근 당청 관계 주도권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간의 기싸움이 있었던 만큼 송영길 대표의 만남이 가장 주목이 됐는데요. 송 대표 오늘도 꽤 쓴소리를 했습니다. 남은 1년의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승패가 달렸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수요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지난번 그 대통령과의 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이제 그 소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의 답변은 어떤 거였어요?
네, 김 총리는 민심을 제때 반영하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저와 정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고칠 것은 고치고 당의 충고에 따를 건 따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당 정의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금융 부분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같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1년의 시간이 문재인 정부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당과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겠고 또 어느 부분들은 시간상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것은 또 그렇게 갈무리를 해서 넘길 수 있는 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다음에 충고에 따를 것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 뇌관이라고 부를 만한 이슈가 하나 등장했죠. 바로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여야 대치가 이 이슈를 놓고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반장, 지금 이 문제가요. 법사위원장 배분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배분해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또 김오수 후보자 본인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앞선 장관들보다 심각한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그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맞서고 있고요. 하루속히 인사청문 청국을 마무리한 다음에 민생입법을 처리해 집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청 거부, 상임위 거부, 투쟁 일변도에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정상화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국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7일부터 20일 이내인 그러니까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지금 뭐 청문회 일정을 합의는 못한 상황이고요. 검찰총장 후보자 인청은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뭐 네. 뭐가 됐든 법사위원장 문제는
그러네요. 그게 우선이네요. 네,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5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뭐 단독 표결 뭐 강행할 수도 있긴 한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야 간 대치 전국이 다소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데드라인이 26일이라고 그랬죠?
네.
26일이고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주 뜨겁겠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는 절차도 지금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계기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하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호남을 향했는데요. 올해는 일부 국민의힘 주자들까지 광주로 갔습니다. 오늘 열리는 추모제에는 5.18 유족회가 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초대하기도 했는데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조익신, 이상복, 하나, 둘, 셋.
조익신!
네, 아까 이제 신반장이 이심전심 게임을 했잖아요. 그 둘이 하도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잘 못 들었는데 조익신, 이상복 중에 누굴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아까 이상복 국장이라고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 하나, 둘, 셋.
저 아까 조익신도 들은 줄 알고요.
네. 신반장의 갑작스런 이심전심 게임. 저는 박 반장이 당연히 국장을 선택할 줄 알고 차별화 전략을 취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실리도 없는 선택을 번복하고 국국장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주반장님 죄송합니다. 여정회에 뼈를 묻으려면 텃밭에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저의 선택은 국국장입니다.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으로 갔습니다. 호남은 자타공인 민주당의 뿌리이자 텃밭으로 불리죠. 양무 호남 실무대선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전북을 방문합니다. 80년 광주의 첫 희생자로 알려진 전북대 고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내일 광주로 가서 기본소득 간담회를 열고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의 이 지사, 이른바 될 사람에게 표를 몰아준다, 이런 호남의 전략적 투표를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이미 지난주부터 호남에 머무르고 있죠.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광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계기가 됐던 이 일부터 일단 사과했습니다.
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습니다.
네, 올해 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다가 당 안팎에 반발을 샀던 일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또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을 했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9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지난주에 본인의 지지 기반인 전북에 머물렀습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세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지지 모임을 잇따라 열면서 세 불리기에 나선 여권의 빅3 주자들. 그중에서 정 전 총리는 당내 조직력이 가장 앞섰지만 지지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전북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저평가 우량주에서 고평가 우량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잠깐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출발한다고 홀인을 먼저 합니까? 홀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네, 지지율 상승의 비법 여기서 찾은 걸까요? 5.18을 하루 앞둔 오늘 광주 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다 선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 민주투사를 단합하던 검찰과 언론, 국가폭력으로 고문받고 살해당한 수많은 민주 영령들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검찰과 언론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네, 정 전 총리 범친문으로 분류가 되죠. 여권 빅3 후보들 중에서는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친문 세력의 화두죠. 오늘부터 광주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당내 주류 지지층에 제대로 구애하고 나선 듯합니다.
양모 호남 심호대선 국민의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데요.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원 지사는 당시 본인이 고등학생이었다면서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겠다고 이렇게 썼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의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5.18 정신을 훼손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하라라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또 권력기관을 장악을 해서 자유와 평등 또 공정과 정의 이런 헌법 가치들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말 반성하고 참회할 것을 저는 요구하고.
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드물게 이전에도 5.18 기념식에 참석 광주를 찾은 바가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의 지역 기반은 대구죠.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라는 구분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국민의힘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가면 호남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18 유족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추모제에 초청을 했는데요. 바로 정운천 성일종 의원입니다. 두 의원은 5.18 유공자 관련법을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사과 이후에 야권의 호남 구애가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문정복, 정의당 류호정 의원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충돌 소식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죠. 네, 여정회에서는 문 의원의 야 발언에 초점을 맞춰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문 의원은 앞서 당신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문 의원은 박준영 전 회수 장관 후보자를 3인칭 존칭으로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류 의원이 맥락 없이 뭐? 당신? 이라고 하면서 고성과 삿대질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만 편집해서 정쟁화하는 것도 유감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당신이라는 표현 예전에도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을 정말로 단절하고 끊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가 됩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한 이 당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즉각 막말 논란을 제기했고요.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신은 막말이 아니다, 높임말이다 라면서 어법부터 공부를 해라 라고 받아쳤습니다. 문 의원의 주장 속에 있는 당신도 그때와 비슷한 용법인 듯한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국문학 전공자로서 열심히 국립국어원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2014년 국어연감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3인칭 높임의 의미로 쓰려면 아버지 당신께서는 처럼 앞에 해당 명사가 나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당신이 2인칭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 그리고 낮잡아 부르는 말 모두로 쓰인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맥락일 겁니다. 문 의원의 멘트 제가 다시 이어폰의 귀를 가까이 대서 다시 들어봤더니 당신들이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이 홍기원 의원은 본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면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의당이다 이렇게 페북에 썼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류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죠. 이 당신이 누구를 지칭했다는 건지는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연설 때부터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설전,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두 정당의 현재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주고받는 반말과 고성, 언제까지 봐야 할까 싶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국민의힘의 또 다른 두 여성 의원 윤희숙, 조수진 의원과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5.18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여야 대선 주자들.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 앞두고서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로 뭐 몰려들고 있죠. 지난주부터 이제 이른바 여권의 빅3는 이제 광주 쪽에 이제 호남 민심 잡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참석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운천 성일종 의원입니다. 오늘 열린 5.18 추모제는 5.18 유족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의원이 유족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추모제에 참석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의원은 5.18 희생자의 직계가 아닌 형제와 자매에게도 유족회 회원 자격을 주는 법률을 개정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두 분이 협상 주역이라니까.
이 색깔력을 따지면 안 되지만 우리는 우리 당이라고 하지만 이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이제 여기 이 세 분이.
네, 두 의원도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두꺼운 벽이 벽을 넘어서
오늘 와서 보니까 뭐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얼음이 녹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 그냥 가슴이 아련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광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한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영령들한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너무도 오래 기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국민들 잘 섬기고 또 광주 또 우리 호남 우리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의 5.18 묘역 참배를 환영한다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김기현 비대위원장의 묘역 참배를 거론하면서 진정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류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의 변화를 환영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도 광주를 찾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내일 5.18 묘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내 초선 모임인 더 민초 구성원들도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고영인간사와 박주민 의원 등 30여 명의 의원들은 오전 목포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후에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류 반장 발제에서 전해드렸듯이 여권의 대선주자 빅3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요. 앞서 대권 출마를 선언했던 그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 도지사 역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이 성년의 날이잖아요. 그 송영길 대표가 오늘 20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7명의 20대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송 대표는 뒷세대가 앞세대를 극복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면서 기꺼이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입학한 2학번 새내기 대학생이 쓴소리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엔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 라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가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네, 저 얘기를 이제 송영길 대표 면전에서 했다는 건데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세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청년이 이 여권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떤 분은 대학 안 간 사람에게 1,000만 원, 또 군대에 제대한 사람에게 3,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서길 바랄 뿐이다라고도 덧붙였고요.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서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내놓은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저는 복국장을 택했는데 20대는 누가? 제가 복국장을 저번에 택했잖아요. 그래서 20대는 좀 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있잖아요. 유 반장이 그 지난주에 신 반장이 던진 이심전심. 네. 회의 끝나고 나서도 몇 번을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했는지 몰라요.
수습을 하고자 했는데 국장께서 칼같이 받아주지 않으셨죠.
아니 근데 그 여정의 가족분들은 마치 제가 화를 내가지고 오늘 뭐 유 반장이 번복한 걸로 그렇게 혹시 오해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는 안 해요.
그래? 박 반장은 뭐 제가 옆에서 없어요? 조익신이라고 한 걸 들었는데
그건 됐고 박 반장은 뭐 할 얘기 없냐고요.
전 20대의 폐기를 그냥 버리고 복장으로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아요. 네. 조 반장은 무슨 일이 모르죠, 지금?
저는 뭐 여정의 변화를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는 거죠.
알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송영길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한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국장.
누구예요?
네, 이번에 좀 진지한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부동산
조금
정책을...
조금 전에 진지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아까도 계속 진지하긴 한데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고요. 더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김진표 의원을 지금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한 논의를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요. 친문 성향의 강병원 최고위원이 반기를 든 겁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당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우, 강병원 의원의 발언이 아주 세네요. 지금 저게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정책이 실패다, 또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그런 내용이네요, 조반장.
네, 그렇습니다. 당내 특위에서 오늘 서울의 7개 지역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건데요. 재산세 감면 상향액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완화 방안이 공감대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송 대표가 대표 경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간의 충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그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 오늘도 아까 좀 소개를 했고요. 문정복 의원이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한창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인데요. 윤 의원이 앞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 임명을 여성 할당제와 연결지어서 비판한 데 대한 겁니다. 문정복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원님도 능력이 안 되는데 여성이라 국회의원 되신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윤 의원은 문 의원의 질문, 여성이라 국회의원 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맞습니다. 라면서 정치 입문을 겁내던 내가 남자였다면 공천 관계자들이 긴 시간 공들이고 설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여성 의원은 자신이 잘난 것 하나로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 한 명으로 그치지 않았죠. 조수진 의원하고도 충돌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네. 이렇게 동참을 한 건데요. 이 문정복 의원의 언행이 논란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쓴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귓속말을 하면서 비웃고 고함을 질러댔다라고도 했는데 특히 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문을 할 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 조 의원 본인에게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나 잘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주수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문 의원을 징계할 것 같진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지난 재보선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고 했던 발언 등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제 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난주에 청문전국을 거쳐서 그런지 몰라도 여야 간의 설전이 뭐 상당히 수위가 높게 진행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18 하루 앞두고 호남 찾은 여야 대선 주자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지난 3월 이후 대외적인 메시지를 자제해왔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을 맞아서 정치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랜 침묵을 깼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기를 앞두고 메시지를 낸 건데요.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었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5.18 정신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방점을 둔 해석을 내놨습니다.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5.18 정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 듯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미얀마 사태를 거론하면서 5.18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날을 세웠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빠졌으면 안 됐다. 미얀마 사태를 좀 더 강력히 규탄해야 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한 발 더 나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현 정부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해야겠죠.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헌법도 좌편향이란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내놨던 초안을 대서 특필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빼거나 수정했다면서 헌법 개정 논의에 좌양좌 색깔을 입힌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사가 나자마자 이런 논평을 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땅국이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밀어붙이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 개헌 측이 자문위가 내놓은 초안이 반나절도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초안인 것처럼 둔갑을 한 겁니다. 머리에 징을 맞은 것 같다는 이 초안,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까지 마친 사항이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더욱이 자문위의 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 참고용입니다.
자문위원단은 본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는 것이고 이는 소동에 불과하다.
같은 해 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당론을 정하면서 이런 해프닝이 있긴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을 하기로 했고요.
재윤경 의원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백한 내 실수다. 미안하다.
통일의 지향점을 규정한 헌법 4조. 여기서 자유란 표현을 빼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4시간 만에 실수였다 정정을 한 겁니다. 당시 야당에서 실수로 사회주의 개헌을 할까 불안하다 이런 비아냥을 듣긴 했지만 민주당 당론은 분명히 아닌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더욱이 같은 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내놨었죠. 보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그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5.18 보상금 문제도 거론을 했는데요. 5.18 정신과 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부의 문제 때문에 5.18 전체를 폄하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해설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5.18 보상금이 과도하다라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겠죠. 윤 전 총장의 측근에 따르면 적절한 시점에 5.18 묘역을 참배할 거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질문이 이어질 듯 싶습니다. 고공행진을 벌이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최근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자행으로 쌓인 피로감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때문에 조만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확신에 찬 러브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우리하고 함께할 의사가 아주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대구에 오래 같이 근무하고 네. 또 같은 집에도 살았습니다. 몇 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이런저런 친구의 친구들이고 뭐 이래서 그런 여러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팩트보다는 해석의 여지가 훨씬 더 큰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판사를 한 사람인데요.
예예.
정치권의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추측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윤 전 총장에 대한 확신을 조금 접은 듯한 분도 있습니다. 별의 순간을 이야기했던 국내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별을 찾아 나선 듯한데요. 여정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바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흑수저에서 시작을 해서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설계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총리를 호평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 북한에서도 관심인가 봅니다. 한 북한 선전 매체가 이런 방송극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여름도 좋지 않은데 별의 순간 타령은 그만하라요.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돌덩이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정당에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반짝했다가 사라진다고? 아니 그럼 내가 별지란 말이야? 아, 내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라도 진짜 별이라는 걸 기억 후 증명하고야 말 테다.
윤 전 총장이 별이 될지 아니면 별똥별이 될지 북한도 무척 궁금한가 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5.18 앞두고 침묵 깬 윤석열 팩트체크 해보니.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5.18 관련 발언을 놓고 이제 조반장이 이제 팩트체크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단 민주당 정청래 의원인데요.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권력기관 중에서 가장 독점적인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가장 견제받지 않는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바로 검찰이다라는 겁니다. 정 의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소환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제2의 반기문이 될 공산이 크다. 정계 은퇴가 아니라 정계 조퇴할 가능성이 더 크다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윤 전 총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만원 씨는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열린 한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었는데요.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반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만원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있었다. 그런 논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건 지난해 11월 30일이었는데요.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11월 24일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었다는 겁니다. 또 지만원 씨는 지난 2017년 서울역 집회에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검찰의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기소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 전 총장이었다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는데 방향은 좀 달랐죠.
네, 조 전 장관은 여야의 뜻이 일치됐으니 다음 개헌에서 5.18 정신 반드시 헌법 전문에 넣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총장도 5.18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건데요. 이유와 동기를 불문하고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속보가 나와서 얘기를 간단히 좀 하긴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지금 이제 공수처가 조 전 장관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네. 수사를 했었는데요. 수원지검입니다. 최근에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그리고 배용원 전주지검장 그리고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이렇게 세 명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기소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대진 부원장 등 3명과 함께 조국 전 장관도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부인을 했지만 그 공소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 2019년 6월이죠. 그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조치 혐의로 이규현 검사를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규현 검사가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이규현 검사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게 검찰에 말해달라.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 이를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부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게 검찰 측 수사 내용인데 조 전 장관은 압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 그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바로 공개가 되면서 공소장 유출 논란도 또 불거졌죠. 박범계 법무장관의 특별 지시로 대검이 지금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공수처 그 공소장 유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작성하는 공소장은 국회 등을 통해서 재판 전에 언론에 공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첫 번째 공판 전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좀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유출이 된 겁니다. 대검찰청이 세 개 부서를 투입해서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그 해당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의 수가 기소 당일에만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와 같은 그런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밀과 같은 그러한 보호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하여 침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유출자 징계 여부에 대해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직접 그 문서를 열람한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니까 아마 진상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장관의 특별 지시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제 공소장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고 결국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검찰로 다시 이제 넘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공수처로서는 또 후폭풍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 틀림없고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요. 공수처 1호 수사를 놓고서 여권에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태그를 했죠. 자, 이걸 놓고 여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까지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길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난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말할 법한 일이다.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기 편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있죠. 결국은 야당만 수사하는 것이냐, 야당만 수사하라는 것이냐라는 게 또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18 앞두고 침묵 깬 윤석열 팩트 체크 해 보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최종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경선 때 사용했던 서울 여의도 인근 사무실을 재계약했다고 하는데요. 나 전 의원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초선 소장파들의 분위기는 갈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재등판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제 발제를 도와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잊지 말고 우산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트와이스의 다현 씨인데요. 나 전 의원의 정치 기상도를 살펴보면요. 방금 다현 씨 말대로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한 이유는 줄곧 먹구름이 끼어 있었는데요. 오 시장의 본선 유세를 도와준 이후로는 한동안 공개 활동이 없었죠. 경선 기간 거의 매일 유튜브에 올리던 생얼 영상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 당 관문 통과해서 그 다음 관문 그리고 마지막 관문 통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 잘 만들어갈게요. 최근에 활달이라는 말 잘 하지 말라 했는데 어쨌든도 하지 말래요. 꼭 이기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보신 저 30번째 업로드 영상이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자맹을 끼고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현 씨,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는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비가 온 뒤라서 그럴까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군요. 나 전 의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할 수 있느냐,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전당대회 역할이냐 아니면 다른 역할이냐 조금 더 마지막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전 의원, 실제로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당시 사용했던 여의도 사무실을 재계약했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은 사무실이 여의도에 하나 있으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애써 당대표 선거 준비하는 별부짓지 않으려는 모습이죠.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 22일인데요. 그전에는 최종 결심을 밝힐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때도 꽤 오래 고민하면서 뜸을 들였었는데요.
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서 예. 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간에 고심을 빨리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나 전 의원의 출전은 상수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원외 인사이긴 하지만 원내 대표까지 지낸 강력한 중진 후보죠. 당원들 사이 지지도 역시 높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경계에 나섰는데요.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먼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출마설 자체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요?
이게 불가... 두 달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를 하신 분을 소환해야 할 만큼 이른바 중진그룹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힘들 땐 이게 새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경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전 의원이 나오면 신구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당 안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또 물기를 되돌리려고 한다면 아마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미래와 과거 대 미래의 대결 구도가 저는 그분이 나오신다면 한층 구도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교체론, 새 인물론을 꺼내든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대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같은 초선 소장파로 분류되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인물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요. 선거 초반 파란을 일으키고 있죠.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보면요.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20.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15.5%를 얻은 나경원 전 의원이 2위로 뒤를 이었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나 전 의원을 역전하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가 60대 빼고는 어차피 전 연령층에서 지금 1위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직전에 있던 선거 승리의 기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 제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실제로 뭐 그 선거 과정 중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섰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자의 여유인 걸까요? 이 전 최고위원은 김은혜 의원과 달리 나 전 의원의 출마를 환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당의 다양한 노선이 경쟁해야 하고 어려운 선거마다 희생했던 이력은 항상 존중받아야 될 경험이고 노선입니다. 저는 김은혜 의원과 생각이 다릅니다. 나경원 대표의 출마를 바라고 환영합니다.
나 전 의원도 출마하게 된다면 이제 선거구도는 전통적인 영남대 비영남의 지역 대결이 아닌 초선 대 중진의 세대 대결로 짜여질 텐데요. 일단 예상 출마 후보가 10명 안팎인 만큼 컷오프 도입은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 컷오프보다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건 초선과 중진들 간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먼저 중진들 사이 눈에 띄는 단일화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선수별로 대표 후보를 자체적으로 추대하는 분위기 역시 아닙니다. 중진 후보들 모두 컷오프 되는 수모를 당하더라도 자진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초선 의원들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 자기 희생도 감내할 것이라는 뉘앙스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변화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준석 최고나 저나 자기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고 이준석 최고도 그렇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희생할 겁니다.
단일화 자체에도 저는 닫혀있지 않습니다. 이 판을 함께 저희가 역동성 있게 한번 끌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입니다. 초선 소장판은 서로 혁신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단일화는 정치공학적이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검토된 바 없고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컷오프 이후에 저희가 가진 차이점이 크지 않다. 그런 저희가 꼭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때 논의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런 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정치 모델이겠습니까?
물론 컷오프 이후 꼭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단일화를 반기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 결심 초읽기, 김은혜 돌려막기, 이준석 환영.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놓고 김은혜 의원이 또 아주 또 신랄한 그런 비판을 했군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시끌시끌하고 하태경 의원과는 아주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된 몇 가지 속보가 알려진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홍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는 거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회가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중앙당에 송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14일에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홍 의원의 복당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이걸 중앙당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당내 이견이 아주 많잖아요. 뭐 박 반장,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일사천리로 서울시당에 통과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시당은 홍 의원이 당대표도 했었고 대선 후보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입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박성중 위원장은 아직 중앙당 최고위의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당은 입당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 의원의 복당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서울시당 의결 절차는 이제 전체 과정의 이제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게 이제 서울시당의 설명이고 일단은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는 있지만 비대위의 결정이 역시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원들의 그 발언을 쭉 들어보면요.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그리 반기지는 않는 그런 기류가 아니에요.
서울시당이랑은 부득이가 조금 다른 다르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홍 의원을 두고 편을 나누고 분열을 야기하는 홍준표 의원의 최근 언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에 대한 애정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자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당내 복당 반대 의견이 상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당대표, 대권 후보까지 하셨던 만큼 이런 의견도 품고 존중하는 여유와 의연함을 보여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김미애 의원은 또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과 책임이 뭔지 후배들이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큰 정치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 외에도 비대위원 몇몇은 홍준표 의원 공개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김재섭 비대위원은 26년간 당을 지켜온 홍 의원의 충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복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아직도 틈만 나면 비집고 올라와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이 극히 소수 남아있다. 이렇게 홍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탄가스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네. 그러니까 서울시당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더라도 비대위 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은 연일 복당 반대파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요. 네. 대여 공격은 하지 못하고 당내 선배만 음해하는 관종으로 커보겠다는 건 잘못 배운 정치 행태다라고 복당 반대파들을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우리는 상대방은 공격도 못하면서 자기 진영 안에서만 골목대장 행세를 하며 상대방이 거짓으로 덮어씌운 막말 프레임에 놀아나 터무니없는 막말로 저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좀 더 신중하고 공격 지점이 어딘지 잘 보시고 성숙된 정치를 배우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당내 논란이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홍준표 의원 관련한 오늘 이제 복당 관련한 속보가 좀 나왔고요. 시간 관계상 아, 오늘 복막은 못하겠는데요.
네. 변화 속에 사라진 게 아닌가요?
아니, 사라진 거 아닙니다. 네. 아. 자, 아무튼 오늘 그 새 스튜디오에서 반장은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금방 적응될 거예요.
복장이랑 가까우니까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변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